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한반도 시각 18일 동해상으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13분경부터 오후 12시 5분경까지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두 발의 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500km를 비행했습니다. 정상 각도로 발사했다면 1000km 이상을 비행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합참은 군은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확인했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노 도시로 방위성 부대신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두 발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탄도미사일 두 발은 최고 고도 약 550km로 약 500km 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항공기와 선박의 피해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1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이후 약 한 달 만입니다. 지난 15일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진행된 고체 연료 고출력 로켓 엔진 실험을 기준으로는 사흘 만에 도발입니다. 올해 북한은 ICBM 8발을 포함해 총 36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 64발을 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영내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대를 이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도발을 지속하는 행태는 북한 정권을 더욱 위태롭게 할 것이며 운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만반의 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면서 또 한미일 안보 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아르헨티나와 프랑스가 18일 2022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을 치릅니다. 월드컵 결승전은 카타르 루사일 스타디움에서 현지 시각 오후 6시, 한반도 시각 19일 0시에 시작합니다. 프랑스는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 이은 2회 연속 우승이자 통산 3번째 월드컵 우승에 도전합니다. 아르헨티나 역시 36년 만에 월드컵 우승을 노립니다. 특히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 선수는 카타르 월드컵이 본인이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으로 출전하는 마지막 경기가 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어 전 세계 축구팬들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35살인 메시 선수는 세계적인 축구스타지만 그가 대표팀에 소속된 기간 동안 아르헨티나는 월드컵에서 우승을 하지 못해 이번 월드컵이 그에게 우승컵을 안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전날인 17일 치러진 카타르 월드컵 3, 4위 결정전에선 크로아티아가 모로코를 꺾고 3위에 올랐습니다. 일부 유럽 국가들이 탈러시아 에너지 공급에 합의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공급이 경색된 가운데 유럽연합의 헝가리와 루마니아, 조지아, 아제르바이잔은 17일 새로운 전력 공급원이 될 수 있는 해저 전력 케이블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이 합의를 토대로 아제르바이잔에서 조지아와 루마니아를 거쳐 헝가리까지 연결하는 흑해 해저 케이블을 세우게 됩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유로 EU가 러시아에 부과하는 제재에 크게 반대해온 헝가리는 러시아와 석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화석연료를 추가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급원을 찾고 있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은 해상풍력발전소를 통해 조지아로 그리고 흑해 해저 케이블을 거쳐 루마니아와 헝가리로 전력을 수출할 계획입니다.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실은 앞서 성명을 통해 4개국 간의 합의가 해저 전력 케이블 프로젝트를 위한 재정적, 기술적 틀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하니스 대통령실은 또 이 프로젝트가 에너지 공급을 다양화하고 지역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엄격한 봉쇄 정책, 제로 코로나 정책을 대폭 완화한 가운데 코로나 신규 감염자 수가 내년 초 중국의 설 연휴인 춘제에 급증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중국 내 호흡기 질병 전문가인 중면산 중국 공정원 원사는 중국에서 컨퍼런스를 열고 현재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북핵 수석 대표들이 3자 회동을 갖고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위협은 세계적 문제라며 모든 나라가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총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다시 채택했습니다. 2005년 이후 18년째입니다. 식량 사정을 비롯한 북한의 경제 지표들이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윤국한, 이현철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김영권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북핵 수석대표 회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회동은 지난 1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렸는데요. 세 나라 수석대표들이 제3국에서 회동한 데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이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예. 그 발표 내용을 보면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이 세 나라 북핵 수석 대표들은 사실상 3개월에 한 번씩 그 3자 회동을 정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서울에서 열렸고요. 9월에는 일본 도쿄에서 열렸고요. 이번에 이제 12월 달이었죠. 그래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건데요. 미국이 주최할 차례인데 성김 대북특별대표, 미국의 수석대표가 인도네시아 주재대사를 겸하고 있어서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것입니다. 최근에 북한에 있던 그 미사일 도발이 있긴 했지만 사실 그 세 나라 그 북핵 수석 대표들은 북한에 이런 도발이 있을 때마다 유선 협의 등을 통해서 입장을 밝혀오고 또 논의를 해온 터였기 때문에 이번 그 3자 회동 역시 일상적인 협의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부에서는 성김 대표가 인도네시아 주재 대사를 겸하면서 북핵 문제를 일종의 파트타임으로 다루고 있는 건 미국이 이 문제에, 북한 문제에 두는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북한 인권 특사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미국 정부에.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대북 특별 대표를 전담하는, 북한 문제를 전담하는 그런 인사로 삼아야 된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난 9월 회동 이후 석 달여 만에 다시 세 나라 북핵 수석 대표가 만났는데 어떤 논의가 있었나요?
네, 이번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만난 미안일 세 나라 북핵 수석 대표들은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요. 또 고도화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대응 방안 등을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9월 초 도쿄 회동 이후 3개월여 만에 다시 만난 미안일 3국 수석 대표들은 먼저 북한이 올해 전례 없는 수준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면서 한반도와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을 했고요. 또 어떤 도발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국제사회 목표는 확고부동하다. 이런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7차 실험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북한이 도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미한일 3국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가고 있음을 평가를 했고요.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을 강조를 했습니다. 3국 대표는 앞으로도 굳건한 미한연합방위태세와 미한일 안보협력의 지속적인 확대를 바탕으로 대북 억제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 2일에 미한일 3국이 공조해서 대북 독자 제재를 연쇄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고요. 또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자금 조달을 차단하면서 대북 제재 회피 시도를 막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배가해 나가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이 밖에도 북핵 3국 수석 대표는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자 이런 데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성김 특별대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는 세계적인 문제다. 국제사회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만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발언인가요?
예, 그 성김 특별대표의 발언은 명백하게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발언인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북한이 올 들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해서 60차례 넘는 그 미사일 시험 발사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전면으로 위반한 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리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이 북한의 이 도발을 규탄하고 또 추가 제재를 가하는 이런 조치를 전혀 취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안보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언론 발표문조차도 채택되지 못했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이 핵미사일,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반대되는, 대다수 국제사회와는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는 데 대한 일종의 말하자면 강한 지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은 이번에 3자 회동에서 한국의 김건 북핵수석대표의 발언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요. 김 본부장은 중국은 북한에 영향력을 미칠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중국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독려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건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또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특별한 배경이 있는 건가요?
네, 최근에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되면서 미국 일각에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군축 협상으로 대북 접근법을 조정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북한은
네.
그동안 6차례 핵실험을 실시했고 7차 핵실험 준비까지 마친 걸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상당한 핵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요. 이런 데다가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 무수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그런 핵 능력을 더욱 확대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북한의 행보를 두고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의도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요. 그동안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견해가 없었던 건 아닌데 하지만 아주 극소수의 비주류 의견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북한이 전례 없는 수준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면서 한반도와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가운데 이제는 일부 주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그런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베리 연구소 비확산센터 국장이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루이스 국장은 뉴욕타임스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이런 제목의 글을 기고하면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노력이 실패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앞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 노력을 펴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런 논리를 폈습니다. 루이스 국장은 또 BOA와의 통화에서도 북핵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미국과 한국의 접근법 때문에 오히려 북한의 도발 위협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워싱턴에서 이 같은 주장은 아직 소수 의견이고요. 북한 비핵화를 폐기하고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자. 이런 제안은 설득력을 얻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가까운 미국 대북 정책 접근법을 부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인데요. 루이스 국장도 실제로 미국 정부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도 북한에 대해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미국의 정책이 절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최근 브리핑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은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면서 이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앞서 전해드렸듯이 세 나라 수석 대표는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거듭 강조를 했는데 중국의 반응이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이 수석 대표 회동 결과에 대해서 중국이 직접적으로 반응을 보인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은 바로 이번 주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요. 이 수석 대표 회동에 앞서서 미국의 동아태 차관보가 지난 11일 하고 12일 이틀간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서 북핵 문제가 어떻게 논의됐는가에 대한 질문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의 명확하고 일관된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중국의 명확하고 일관된 입장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그 긴장 상태, 원인을 제공한 것이 미국이고, 그래서 이 정세가 완화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국 측이 먼저 북한이 제기하는 안보상 우려를 해소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재를 해제하고 북한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연합훈련도 중단해야 된다. 이런 주장인데요. 사실 중국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공식적으로는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공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이 말하는 건설적 역할이 미국이나 한국, 일본 등이 요구하는 건설적 역할과는 전혀 상반된 내용이라는 것이죠.
예. 앞서 얘기가 나왔듯이 미국 국무부의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지난 11일부터 중국, 한국, 일본을 이렇게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핵심 관심사가 뭔지 궁금하네요.
네, 클린턴 브링크 차관보는 이번 한중일 방문에서 다양한 역내 이슈와 또 양자 간 이슈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요. 먼저 11일과 12일 중국 방문에서는 세펑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만나서 미중 대화와 타이완 문제 등을 논의를 했고요. 아울러 미중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내년 초 중국 방문 준비를 논의를 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을 방문해서는 지난 13일에 최영삼 외교부 차관보와 만나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한국 그 전기자동차 문제가 얽혀 있는 그런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 등 미국 한국 양자 간 현안과 함께 그 내년에 동맹 70주년을 맞는 미한 관계 강화 방안 등을 논의를 했습니다. 또 15일엔 도쿄에서 고베 야스히로 일본 외무성 북미 국장과 회담했는데요. 역내 정세를 논의하면서 미일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가운데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가 한중일 3국에서 공통적으로 논의한 현안이 있었는데요. 바로 북한 문제였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북한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의지보다 국제사회 북한 비핵화 의지가 더 강하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고요. 이어서 그 굳건한 미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제사회 단합된 대응을 위한 양국 간 공조를 더욱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 복귀를 위해서 외교적 노력을 하는데 흔들림 없이 경주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일본과 중국에서도 탄도미사일 발사를 거듭하는 북한 동향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대응책을 논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일본 정부가 16일이었죠. 방위비 증액과 반격 능력 등에 대한 새로운 안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를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고, 한국에서는 좀 신중한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미국과 한국에 이어서 일본도 군사 역량을 강화하면서, 미한일 때또 북한, 중국, 러시아의 대립 구도가 갈수록 뚜렷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 북핵 문제 해결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그 대부분 전문가들은 북핵 문제 해결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방삼각, 이른바 북방삼각의 대립구도 속에서는 북한이 핵 문제를 해결하는 대화에 나오는 것조차도 사실은 거부하고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지배적인 관측이고요. 일본의 국가안보 전략을 보면 그 핵심 내용은 북한도 물론 대비하는 그 성격이 있지만 중국에 대한 대비가 가장 우선적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안보, 새로운 국가안보 전략은 중국을 최대 전략적 도전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가 일본의 새 전략의 핵심인데요. 이렇게 돼서 바로 앞서도 미국은 환영하는 입장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중국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미국과 맞서고 있고요. 또 일본도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중국도 다시 미국과의 강력한 말하자면 전략적 경쟁 속에서 일본이 자국을 이렇게 최대 전략적 도전으로 명시하고 나선 상황에서는 북한과의 3자 협력을 통해서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과 대결하고 대립하는 이런 구도를 취할 것이고요. 중국과 러시아는 잘 아시다시피 북한에 있어서는 거의 유일한 우방이자 후원국입니다. 이두 나라가 미국, 일본과 대결하는 상황에서는 북한은 명백하게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을 옹호하고 지지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라든지 협상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번엔 유엔이 15일 열린 총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브라이언 크리스토퍼 매니 월레스 부의장의 발표 내용 들어보시죠.
The committee adopted draft resolution one without a vote. May I take it that the assembly wishes to do likewise? It is so decided.
네. 이 월레스 부의장은 결의안 채택에 앞서 각국의 표결 의사를 물었지만 어떤 나라도 표결을 신청하지 않아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통과됐다고 선언했습니다. 유엔 총회는 2016년부터 이렇게 표결 없이 컨센서스, 즉 합의로 북한인권 결의안을 계속 채택하고 있는데요. 표결을 요구하는 나라가 없다는 건 그만큼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크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사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를 비롯해서 이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유린 상황이 존재한다는 건 이미 사실 잘 확립된 그런 사실에 속합니다. 이 수많은 탈북자들의 증언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루어져 왔고요. 그 밖에도 유엔 차원에서도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고요. 또 개별 국가 차원에서는 미국이나 한국 등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 단체들도 종교 자유 문제 등과 관련해서 여러 분야에서의 북한의 인권 상황을 점검하고 고발하는 보고서를 채택하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2005년 이후에 18년 연속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뭐또 말씀하신 정치범 수용소는 위성 사진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고, 이렇게 이제, 또 21세기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한 나라는 북한밖에 없다.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유엔 총회가 18년 연속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올해 결의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잠시 소개해 주시죠.
네, 올해 결의안 역시 아프간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고문, 또 자의적 구금, 성폭력, 정치범 수용소, 강제 실종, 이동의 자유 제한, 송환된 탈북자의 처우, 사상, 종교, 표현, 집회의 자유 제약,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침해, 여성과 아동, 장애인 인권 침해 등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열거하면서 이런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또 결의안은 그 유엔 안보리에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고 인권 침해 가장 책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를 고려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이 문장은 지난 2014년부터 9년 연속 결의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코로나 상황 때문에 북한의 인권과 인도주의 상황이 악화됐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주민복지가 아니라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추구에 자원을 전용한 것을 규탄한다는 입장도 결의안에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으로 송환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 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부당한 대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문구가 실렸는데요. 2019년에 이루어진 탈북어민 강제 북송을 간접 언급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 세계 마을화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만, 이 북한 지도부는 이 북한의 인권 문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또 펴고 있습니다. 이번 결의안 표결과 관련해서도, 북한 당국이 발언을 했죠.
그렇죠.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김성 대사가 반박 발언을 했는데요. 그동안의 북한의 이 반박 핵심 내용은 미국이나 서방국들이 인권 문제를 내정 간섭 그리고 체제 전복을 위한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고요. 또 이런 그 말하자면 자신들의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무대로 유엔을 악용하고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김성 대사의 발언도 바로 이런 것이었고요.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 문제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권 보호 그리고 증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북한이 기여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한다는 것이 북한 정권의 확고한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유엔에서의 표결을 보면은 북한의 이런 입장을 지지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유엔은 지난주엔 이 안보리가 비공개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논의 내용이 좀 공개가 됐나요?
네, 북한 인권에 대한 이날 안보리 회의는 의제 외 토의 사항으로 다뤄졌고요. 따라서 회의 중에 발언 내용은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국과 한국, 일본 등 31개의 나라가 이날 비공개 회의에 앞서서 약식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실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면서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촉구하는 장외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31개국을 대표해서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우리가 매년 양도될 수 없는 권리를 기념하고 누리고 있지만 이것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 이러면서 최악의 침해자 중 하나는 북한 정권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북한이 10만 명 이상을 정치범 수용소에 가두고 고문과 강제노동, 즉결 처형 등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지난 2014년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북한의 인권 침해를 반인도 범죄로 규정했다는 사실도 언급을 했습니다. 또 일반 주민들도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인 권리를 부정당하고 있고요. 특히 어린이와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 침해가 조직적이라는 데 주목을 했습니다. 이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지 않은 일반 주민들의 얘기도 하면서 기본적인 인권을 거부당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의 억압적인 정치적 분위기는 북한 주민들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과 영양실조 등으로 고통받는 상황에서도 자원을 무기개발로 돌리는 강압적인 통치 체계를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안보리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공개 회의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뤘는데요. 하지만 2018년, 19년에는 회의를 아예 열지 못했고, 2020년 이후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공개 회의 반대로 비공개로 북한 인권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안보리에서 공개 논의를 촉구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려는 포석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특히 이날 성명에 한국과 미국, 일본 외에도 알바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등 31개국이 동참을 했는데, 지난해 성명에는 7개국만 동참한 것과 비교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과 주목도가 크게 높아진 결과로 볼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난 10일은 세계 인권의 날이었고, 이날을 전후로 해서 이렇게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는 분위기인데요. 지난 14일이었죠. 서울에서 2022 북한 인권 국제 대화도 열렸습니다. 이신화 한국 외교부 북한 인권 국제협력 대사의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Unfortunately, not only domestically, but also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term North Korean human rights.
네, 이날 토론회 좌장으로 참석한 이신화 대사는 한국 내부뿐 아니라 국제적 차원에서도 북한 인권이란 용어가 정치화돼 있고 논쟁의 대상이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가 정치화돼 있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예, 이신화 대사를 비롯해서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인사들이 그 뜻을 나름대로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신화 대사는 미국과 한국이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이유로 북한 인권 문제를 정책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어왔다. 그리고 또 협상 안건에서도 제외했다. 이런 말을 했고요. 한국 내에서는 보수와 진보 진영 간의 의견 차로 북한 인권 문제가 다루기 어려운 주제가 됐다.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북한 인권 특사를 지낸 로버트 킹전 특사는 북한 인권 문제가 미국에서도 상당히 정치화됐다면서 한 사례로 이 자신의 후임이 6년간 지난 6년간 임명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기도 했고요.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아태 연구소 소장인 신기욱 씨는 한국의 전임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반응을 고려해서 인권 문제를 도외시했다. 이렇게 북한 인권 문제가 정치화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백악관 관리를 지냈던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 겸 한국 석좌는 북한 비핵화와 북한 인권 문제가 제로섬 관계에 있다는 말에 반대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북한 인권을 대북 정책의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도 강조를 했는데, 미국과 한국의 실제 대북 정책에서 북한 인권 문제는 주로 어떻게 다뤄져 왔나요?
네, 지난 수년간 미국과 한국은 북한 비핵화 또 남북관계 개선을 이유로 북한 인권 문제를 정책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뤄뒀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취임 초에 베를린 구상 등을 통해서 인도적 대북 지원은 정치 상황과 따로 추진하되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분명한 목소리를 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한국 통일부도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이렇게 밝혔었었는데요. 하지만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 인권 문제는 매우 제한적으로 다뤄졌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2018년 남북정상회담 등 대화 국면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북한 인권 문제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많은데요.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동참하지 않은 것, 또 북한 인권 대사를 임명하지 않은 것, 북한 인권 재단 출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등 여러 문제들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를 의식해서 북한 인권을 외면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다. 남북관계 개선에서 큰 성과를 내지 못했고 비핵화도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전임 트럼프 행정부는 미북 대화 분위기 속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취임 초에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였고 2018년 2월 국정연설에서는 탈북민 지성호 씨를 직접 소개하고 북한 정권의 잔악성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5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개적인 비판은 멈췄고요. 두 차례 열린 미북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또 로버트 킹 전 특사가 물러난 뒤 공석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임명하지 않았고요. 이어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도 북한인권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출범 2년이 다 돼가도록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지 않고 있어서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미 국무부는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의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 미국은 인권을 외교정책의 중심에 두는데 전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인권 전문가들은 임기 중반에 접어든 바이든 행정부도 대북 인권 정책에 대해서 실질적인 움직임이 없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데 대해서 사실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북핵 협상이 막혀 있을 때 불쏘시개용으로 압박용으로 인권을 쓰다가 협상이 시작되면 북한 측에서 인권을 제기하지 말라는 전제 조건으로 협상을 하기 때문에 이 인권에 대해서 침묵하는 이제 그런 이제 과거가 반복이 됐었는데 또 그런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있고요. 한편에서는 정말 이제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권리를 인류 보편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이신화 대사가 언급한 것처럼 그런 쪽 기대나 희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미국 국무부가 최근에 북한의 인권 증진과 정보 접근을 위해 활동하는 국내외 비정부기구 등을 위한 기금 지원 공고를 웹사이트를 통해서 냈습니다.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무부는 사실 매년 이런 공고를 통해서 지원 계획을 공표를 하는데요. 그 지원 대상은 대북 정보 유입, 그리고 북한 내부 정보 유출, 그리고 북한 내 정보 유통을 촉진하는 사업,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지원금으로는 최소 10만 달러에서 많게는 150만 달러까지 지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국무부는 또 이 공고와는 별개로 북한 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는 사업에도 10만 달러에서 최대 125만 달러까지의 지원을 하는 내용을 웹사이트에 공고하고 있는데요. 그 로버트 킹 국무부 전 북한 인권 특사는 이 국무부의 이 같은 기금이 북한 인권 활동을 하는 단체들의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만 더 알아보죠. 앞서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 임명 여부 얘기가 나왔는데 좀 진전 움직임이 있습니까?
네, 아직 그 구체적인 움직임은 포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최근 BOA의 관련 질문에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북한 인권 특사 임명을 포함해서 북한 정부의 끔찍한 인권 기록에 대한 책임 규명을 계속 증진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도 특사 지명에 관해선 공유할 업데이트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북한 인권 특사 지명 문제가 바이든 행정부 대북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 분석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2017년에 로버트 킹 전 특사가 퇴임한 이후에 아직까지 특사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4년 내내 특사 지명을 외면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낙담했던 인권단체 또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에 기대를 걸었고 바이든 행정부는 그런 기대에 부응이라도 하듯이 출범 직후에 북한 인권특사를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블링컨 국무장관도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나가서 북한 인권 특사를 반드시 임명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에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난 9월 달에는 성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현재 공석인 특사에 알맞은 인물을 가려내는 인선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밝혔지만 또 그 이후에 아무런 소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인권단체와 전문가들은 북한 인권특사 임명이 인권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북한에 보낼 것이라면서 조속한 임명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대북정책에서 인권 문제가 높은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도 인권특사 지명을 서두르지 않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북한의 10년과 주요 경제 지표가 계속해서 마이너스 역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유엔이 최근 공개한 2022 통계 편람에서 이런 내용을 밝혔는데요. 통계 편람에 드러난 북한의 경제 지표들 상황이 어떤가요?
예,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상당히 암울합니다. 지난해 북한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마이너스 2.9%인 것으로 그렇게 편람은 추정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은 바로 전년도 2020년에 마이너스 4.3%, 그러니까 성장률이 또 이때도 4.3%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거에 이어서 2년째 역성장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유엔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국경 봉쇄로 물자와 식량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경제 사정이 계속 악화됐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출 규모도 상당히 지금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수출과 수입 다 공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포커스 오늘은 미국, 한국, 일본의 북핵 수석 대표들이 3자 회동과 유엔 총회가 18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소식, 그리고 북한의 식량과 경제 지표들이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 등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이현철 기자, 진행의 박준영골이었습니다. 뉴스포커스를 마칩니다.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안주인들의 보정입니다. 미국에는 돌리 메디슨의 이름을 딴 도로나 건물이 아주 많습니다. 심지어 과자와 담배, 인형에도 돌리 메디슨의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순서로 따지면 마사 워싱턴이 미국의 첫 퍼스트 레이디였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미국의 첫 퍼스트 레이디는 돌리 메디슨이었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입니다.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4대 제임스 메디슨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돌리 메디슨을 소개해드립니다.
위대한 작은 거인 메디슨 씨가 오늘 저녁에 날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1794년 5월, 돌리 페인 토드는 들뜬 기분을 감추지 못하며 친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임스 메디슨은 당시 잘 나가던 총각 하원의원이었는데요. 겉으로 보기에 두 사람은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나이 차이가 17살이나 났을 뿐만 아니라 교파도 달랐고요. 성격도 정반대였던 겁니다. 캘리포니아 헌팅턴 도서관에서 교육 담당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역사학자 캐서린 얼거 씨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돌리 메디슨이 제임스 메디슨과 결혼할 무렵에는 아직 젊었고요. 키가 170cm에 달했고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성격도 아주 사교적이었습니다. 반면에 제임스 메디슨은 키가 작고 왜소했고 나이는 이미 마흔을 넘은 데다가 어쩐지 좀 병든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사람을 휘어잡는 매력도 없었고요. 겉으로 보면 두 사람이 많이 다르게 보였죠. 하지만 두 사람은 공통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둘 다 갈등을 싫어했고 조화와 평화로움을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런 면에서 보면 돌리 메디슨과 제임스 메디슨이 똑같았습니다. 두 사람이 그런 가치를 초기 미국 정부에 가져왔는데요. 그런 조화와 평화와 협력이야말로 당시 미국에 필요했던 거였습니다.
졸리 페인 토드 메디슨은 1768년에 미국 동남부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졸리 부모는 기독교 교파의 하나인 퀘이커 교도였는데요. 이 점이 졸리의 성장 과정에서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얼거시는 설명했습니다.
졸리의 아버지는 퀘이커 교도이면서 노예를 소유하는 건 모순이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유하고 있던 노예를 모두 해방시켰고요. 가족을 데리고 미국 퀘이커 교도의 중심이었던 필라델피아로 이사했습니다. 당시 졸리가 15살이었는데요. 사실 필라델피아에서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졸리네 가족이 어려움을 겪었죠. 거의 파산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 시기에 아버지가 돌리에게 존 토드란 젊은이와 결혼하라고 고집했습니다. 돌리는 별로 마음이 없었는데 아버지 말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돌리는 1790년에 존 토드와 결혼했고 연년생으로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1793년에 필라델피아에 전염병이 크게 유행하면서 남편과 둘째 아들을 잃었는데요. 하지만 돌리의 슬픔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에 같은 건물에 새들어 살던 정치인의 소개로 제임스 메디슨을 만난 건데요. 두 사람은 한눈에 사랑에 빠졌고 서둘러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이는 없었지만 제임스 메디슨은 돌리의 아들 페인을 친자식처럼 사랑했고요. 돌리의 사교적인 성격은 제임스 메디슨에게 큰 정치적인 자산이 됐습니다.
네, 저는 두 사람이 돌리 메디슨의 성격을 정책을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1809년에 제임스 메디슨이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의 뒤를 이어서 실권을 잡았을 때 메디슨의 정치적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임스 메디슨은 무엇보다도 국가 화합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미국이란 나라가 과연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미 합중국의 여러 주가 있는데 그 주들이 함께 뭉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제임스 메디슨은 지역주의를 걱정했습니다. 나라를 단합시켜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낼 것이냐가 문제였습니다. 바로 그 점에서 돌리 메디슨이 큰 역할을 했는데요. 돌리 메디슨이 국가 화합에 대한 남편의 생각을 실행에 옮긴 겁니다.
그때까지 워싱턴에는 연방의회 상하의원들이나 사법부 법관들, 행정부 관리들이 한 군데 함께 모일 만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돌리 메디슨이 백악관을 개방했습니다. 백악관에서 자주 연회를 열었고 의회가 열리는 동안에는 매주 수요일마다 사교 모임을 주최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악관이 워싱턴의 사교장 역할을 한 건데요. 사실 당시 워싱턴의 분위기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분열이 아주 심했는데요. 돌리 메디슨은 우아하고 상냥한 태도로 날선 정치인들을 달랬고요. 까다로운 외교관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렸습니다. 역사학자 캐서린 얼거시는 돌리 메디슨이 후대 퍼스트 레이디들의 좋은 본보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So for politics to succeed, you need two spheres of action.
정치가 성공하려면 두 가지 영역의 행동이 필요하죠. 먼저 공식적인 영역인데요. 언론 자료라든가 법안이라든가 연설이라든가. 하지만 비공식적인 영역도 필요한데요. 사람들이 따로 만나서 협상하고 타협하고 그러는 건데 이런 비공식적인 영역의 행동은 집이나 사교 모임에서 일어납니다. 바로 여성이 맡게 되는 영역이죠. 외교에서도 보면 만찬이라든가 다과 모임이라든가 그런 모임에서 협상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돌리 메디슨은 대통령 부인이 어떤 식으로 그런 비공식적인 영역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백악관에서 사교 모임을 개최해서 그런 막후 협상이 일어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또 돌리 메디슨은 남편 제임스 메디슨 행정부의 카리스마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메디슨 행정부의 권한과 합법성, 편안함 등을 상징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돌리 메디슨의 이런 뛰어난 사교술은 3대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 당시 남편 제임스 메디슨이 국무장관을 지낼 때부터 빛을 발했습니다. 제퍼슨 대통령이 부인을 일찍 잃어서 백악관 안주인 역할을 할 사람이 없었던 건데요. 퍼스트 레이디, 마사 워싱턴에서 미셸 오바마까지란 책을 쓴 작가 베티 보이드 캐롤리 씨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Although his daughter filled in some, it was really Dolly Madison.
제퍼슨 대통령의 딸이 일부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하긴 했지만 사실 대통령이 만찬을 베풀거나 할 때 안주인 역할을 한 사람은 돌리 메디슨이었습니다. 돌리 메디슨의 남편인 제임스 메디슨이 토마스 제퍼슨의 뒤를 이어서 미국의 4대 대통령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무려 16년 동안 돌리 메디슨은 워싱턴에서 가장 중요한 여성이었습니다.
물론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부인 마사 워싱턴 역시 사교 모임을 열었고 만찬을 베풀어서 사람들을 접대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좀 더 형식적이었고 딱딱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대의 존 애담스 대통령의 부인 에비게일 애담스는 사교 모임보다는 남편의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더 좋아했는데요. 돌리 메디슨은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리 메디슨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미국의 첫 퍼스트 레이디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남편 제임스 메디슨 행정부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돌리 메디슨은 1812년 전쟁을 지내면서 미국 전체를 상징하는 여성이 됐습니다.
미국과 영국 사이에 전쟁이 한창이던 1814년 8월, 돌리 메디슨은 당장 백악관을 떠나 피신하라는 대통령의 전가를 받았다. 영국군이 워싱턴 DC 외곽까지 진격해왔다는 것이었다.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돌리 메디슨은 대통령 기밀 서류부터 챙겼고 벽에 걸려있던 조지 워싱턴의 초상화를 내려 마차에 실었다.
네, 1812년 전쟁 당시 돌리 메디슨이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초상화를 구한 얘기는 유명한데요. 사실 전쟁 기간 내내 돌리 메디슨은 계속 자신의 장기를 발휘했습니다. 사람들을 초대해서 만찬을 베풀고 병사들을 격려하고 국민을 단합시키기 위해서 애쓴 건데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백악관을 지키다가 영국군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조지 워싱턴의 초상화를 챙긴 겁니다. 캘리포니아 헌팅턴 도서관에서 교육 담당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역사학자 캐서린 얼거 씨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She knew it was a psychological victory to save that portrait. And what
돌리 메디슨은 조지 워싱턴의 초상화를 보존하는 일이 심리적인 승리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영국군이 그 초상화를 빼앗아서 불태우고 길거리에 들고 다녔다면 미국인들에게는 심리적으로 큰 패배감을 줄 거란 걸 알고 있었죠. 영국군이 워싱턴을 불태우고 1812년 전쟁이 끝났을 때 사실 미국 수도를 다른 곳으로 옮기자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워싱턴 DC가 미국 수도로 남아야 한다고 돌리 메디슨이 의원들을 설득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워싱턴 DC가 미국 수도로 남게 된 데는 돌리 메디슨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1817년 3월 제임스 메디슨 대통령 부부는 8년 임기를 마치고 백악관을 떠나서 버지니아의 자택 몬트필리어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돌리 메디슨은 남편이 쓴 글과 자료를 정리하는 데 큰 역할을 했는데요. 제임스 메디슨은 미국 헌법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미국 헌법 제정 과정에서 크게 기여한 인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메디슨 대통령의 글이 남아있는 건 돌리 메디슨의 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리고 1836년에 남편 제임스 메디슨이 사망하자 몇 년 뒤에 돌리 메디슨은 다시 워싱턴 DC로 돌아왔습니다.
금방 사교계의 여왕 그 이상의 존재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돌리 메디슨을 어떤 우상 같은 존재로 봤죠. 돌리 메디슨은 단순히 제임스 메디슨의 미망인이 아니라 국가의 미망인 같은 존재가 된 겁니다. 사실 그때 돌리 메디슨은 아주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늘 같은 옷을 입었는데 그게 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더해줬습니다. 의사당 회의실에 돌리 메디슨을 위한 자리가 따로 있었고요. 어떤 행사, 어떤 모임이든지 다들 돌리 메디슨을 초대하고 싶어 했습니다. 1849년에 돌리 메디슨이 사망하자 아주 성대하게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의회가 휴회하고 대법원이 휴정하고 대통령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요. 돌리 메디슨이 연회를 열어서 모든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았던 것처럼 돌리의 마지막 행사에 모든 사람이 다 나온 겁니다.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4대 제임스 메디슨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돌리 메디슨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북한은 한반도 시각 18일 동해상으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13분경부터 오후 12시 5분경까지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두 발의 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500km를 비행했습니다. 정상 각도로 발사했다면 1000km 이상을 비행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합참은 군은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확인했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노 도시로 방위성 부대시는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두 발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밖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탄도미사일 두 발은 최고 고도 약 550km로 약 500km 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항공기와 선박의 피해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1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이후 약 한 달 만입니다. 지난 15일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진행된 고체 연료 고출력 로켓 엔진 실험을 기준으로 4월 만에 도발입니다. 올해 북한은 ICBM 8발을 포함해 총 36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 64발을 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영내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대를 이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도발을 지속하는 행태는 북한 정권을 더욱 위태롭게 할 것이며 운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국가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만반의 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중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엄격한 봉쇄 정책인 제로 코로나를 대폭 완화한 가운데 코로나 신규 감염자 수가 내년 초 중국의 설 연휴인 춘절에 급증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우진여우 중국 질병통제센터 수석연구원은 17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 간담회에서 현재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은 올겨울 정점에 달할 것이라면서 향후 세 달간 세 차례에 걸친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수석 연구원은 첫 번째 파장은 주로 도시에서 12월 중순부터 1월 중순까지 일어나고 두 번째 파장은 일주일간의 춘절 연휴를 전후로 사람들의 움직임에 의해 촉발돼 내년 1월 말부터 2월 중순까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1월 21일부터 음력설인 춘절을 셉니다. 이 기간을 전후로 보통 수억 명의 사람들이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고향으로 이동합니다. 우수석 연구원은 연휴가 끝난 후 사람들이 업무에 복귀함에 따라 2월 말부터 3월 중순까지 3차 파장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 대변인은 심각한 코로나 감염 사례가 지난 몇 년에 비해 감소했으며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다면서 부스터 백신을 권고했습니다. 아르헨티나와 프랑스가 18일 2022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을 치릅니다. 월드컵 결승전은 카타르 루사일 스타디움에서 현지 시각 오후 6시, 한반도 시각 19일 0시에 시작합니다. 프랑스는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 이은 2회 연속 우승이자 통산 세 번째 월드컵 우승에 도전합니다. 아르헨티나 역시 36년 만에 월드컵 우승을 노립니다. 특히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 선수는 카타르 월드컵이 본인이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으로 출전하는 마지막 경기가 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어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35살인 메시 선수는 세계적인 축구 선수지만 그가 대표팀에 소속된 기간 동안 아르헨티나는 월드컵에서 우승을 하지 못해 이번 월드컵이 그에게 우승컵을 안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전날인 17일 치러진 카타르 월드컵 3, 4위 결전전에선 크로아티아가 모로코를 꺾고 3위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VOA 김영규였습니다. 12월 18일 일요일 VOA 저녁방송 모두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